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가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며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곳에 또한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소생됨을 아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믿음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이 단에 솟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전할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이 6절의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엄청난 도전적인 선언이 됩니다.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향하신 도전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겸손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놀라게 됩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에서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나만이 유일한 길이며 오직 나만이 진리이며 오직 나만이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또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그만을 섬기는 그런 부류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귀한 것이 없음을 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없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그런 거짓말장이며 또 사기꾼이라서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두 부류에 속하지 않고 중도에 속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지만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훌륭한 선한 선생님으로 나는 존경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도 아니시라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도 아니시고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도 아니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거짓을 이와 같은 속임을 베푼 그리스도가 선한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든지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는 것처럼 사기꾼이고 속임수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두 반응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복음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 하는 폐기 처분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떠받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길을 따라 오셨죠. 길을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길을 따라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성부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도마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심으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혀졌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자기의 그 보배로 오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린,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길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땅에서부터 하늘을 연결시키는 그런 계단을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단.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계단.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계단을 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하늘까지를 연결시키시는 천국을 오르는 계단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유일한 참된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압니다. 아마 대학에서 철학 과목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뭐 많은 그런 철학 이론들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철학에 심취되어서 철학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기껏해야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알지 못합니다. 절대자가 인격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절대자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들을 공부해 보니까 초월자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둠과 무지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그 이그젝 익스프레션 또 이그젝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복제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의 의미는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레이빙 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이렇게 오늘날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나무 도장을 많이 파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조각칼로 그 나무 같은 데다가 형상을 이렇게 새기고 또 글씨를 새깁니다. 그래서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찍으면 그 속에 조각가가 새겼던 그 형상이나 그 글자가 종이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그 이미지, 정확한 그 모든 것들을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정확히 동일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네 번이나 성부와 성자의 이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바로 그 진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중요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언급하는 것은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역사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죽음의 그 그늘에 거하고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따라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척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친구의 친척집까지 따라가게 됐는데 그 친척의 그 묘지를 가게 됐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 묘지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상당히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의 그 기억을, 그때의 그 깊은 인상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과연 이분은 누구이신가? 과연 이분은 누구이시게 이와 같이 엄청난 선언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뿌리까지 뽑힌 나무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이유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일어난 일인가요? 파리의 그 테러를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갈기갈기 이렇게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파리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워싱턴이나 런던이나 이런 데서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흑백 테레비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아마 초등학교 굉장히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살고 있는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어떤 역사책에서 읽어볼 만한 일이 내가 살아있는 이런 때도 일어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30년, 40년이 그 이후로 흘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복판에서, 도심 수많은 한복판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죽음의 역사가 중단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유럽이 그렇게 됐습니까? 왜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런던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런던은 더 이상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데, 선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선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를 통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죽음과 어둠과 그리고 고통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열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죄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흠없는 자신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No one,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며 유일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인기가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타났다 하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환호하게 되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가 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the way라고 하죠. the way, 그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the truth, 또 유일한 진리이시고, 그 다음에 the life, 유일한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납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를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로 실제적으로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주식을 사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이 폭등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사용하서라도 그런 정보들을 빼내서 그렇게 투자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데, 자기의 선견지명을 통해서 아, 이 기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러한 어떤 증거들을 얻었다면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 해롭다라는 것은 쓰레기처럼, 러비시라고 하는 쓰레기와 같이 다 취급하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TV 시청 시간을 그 조사한 통계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한국인의 TV 시청 시간이 하루에 3시간 9분이랍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제 TV 대신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TV를 보는가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나 인터넷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뭐 그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하루 시청 시간이 3시간 3분, 그리고 뉴스를 보는 시간이 30분, 그래서 하루에 총 3시간 39분을 TV나 뉴스를 보는데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단 1분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50%가 넘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단 1분도, 단 1초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가까이를 TV와 뉴스로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교회를 딱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1초도 읽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신뢰하진 않습니다, 이 통계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우리가 입술로만 말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을 조금 각색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늘 어찌하여 성경을 읽지 않고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거늘 어찌하여 성경을 떠나서 나를 알려고 하느냐?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설교했고, 성경에 어느 부분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을 찔러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고 한 것은 빌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빌립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천국도 없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시편 2편 1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 자신에 대한 그 선언적인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머물며 생명이 없어 이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가득한 것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됨을 알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떠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없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교회를 복음으로 강력하게 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왕성한 복음이 역사하였던 땅들에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이 비참이 역사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을 그 어둠의 땅에 증거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